자, 갈라디아서 우리 6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치거나 기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의 경주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입니다. 경주나 싸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치지 말라고 하시네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너무 이거 가혹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치지 말라, 지치지 말지니 할 때, 이게 지칠 수밖에 없는데 지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게 뭔가 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 이렇게 지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이죠. 스스로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다. 그래, 여기까지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언제 포기할까요? 그것은 아마 끝이 보이지 않을 때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 앞에 끝이 보이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저기, 있는 힘을 더, 다 쥐어 짜내서라도 어쨌든 저기까지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힘들죠. 예.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딜까? 정말 죽겠다. 정말 못 견디겠다. 하나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저도 있습니다. 아마 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 터널의 끝은 어딜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하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신 때가 있다.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due season,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내 앞에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순교자들에게 이제 해당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정하신 때가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였던 거죠. 정하신 때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리라고 믿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하신 때가 사실 숨이 끊어지는 때까지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 정하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순교를 원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어떤 끝을 내는 그 정하신 때를 정하고 계신데 그때까지 그때에 이르기까지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말고 전진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진해라. 참 이게 막상 우리가 그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고 그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이거를 참 걸어가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런 때마다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자, 정하신 때에 거둔다 그랬는데 거두는 건 뭐와 관계가 있는 일이죠? 아, 이건 농사네요. 그렇죠, 농사. 수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거둔다, 수확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농사, 하나님의 농사에 비유하신 거 아시죠? 아예 그냥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이렇게 성경이 아예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농사예요. 하나님의 농사. 그리고 수확은 누가 하냐? 1차적으로는 수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보시는 심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수확하시는 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Lord of the Harvest. 수확의 주, 추수의 주, 수확의 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확의 주, 수확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농사고 그 수확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수확의 주님. 예.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도 함께 수확하는 그 어떤 일꾼들로 동참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그 수확하는 일에 이제 함께 동참하는 동료 일꾼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주체는 수학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할 때 이 거두는 주체가 누군가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아까 그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둔다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거두는 주체가 누구지요? 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맥상으로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으면,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정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두리라. 이제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그렇죠. 우리가 거두는 거죠. 우리가 거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농사이고 하나님을 수확의 주라고 표현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두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신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치지 말아라. 기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이 있는데 그때 거두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견뎌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내고 헌금 100원 드려서 만원 받아내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나 중심의 믿음 생활과 그게 아니라 드릴 것이 있을까? 드릴 것이 있게 될까? 하는 그 심정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내가 좀 더 견뎌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게 박형제는 참 잘 되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저도 어렵죠. 저도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능력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가 옳은 것이냐는 좀 일단 분별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두시게 되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거죠. 저 그 앞쪽에 무슨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 육신에게 심는 자와 성령에게 심는 자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이것은 사실 부차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바쳐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형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자선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양에 대해서, 목양이 뭐냐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목양자를 이 사회개혁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양의 울타리 안에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하도록 하나님이 목양자를 세우시는 거지 사회개혁가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박형제님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이 사회를 향해서 너희는 악에서 돌이키라 뭐 이렇게 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언자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국가 전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할 때 신정국가, 그 체제 하에서 거리에 나가서 그 설교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교도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교도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외치도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매일 그걸 외치도록 이 목양자가 특별히 목양자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저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마치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미국은 어느 정도 그게 조금 분위기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이 교과목 중에 설교학 과목이 있는데 그 설교학에 그 실습 과목 실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집에 가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예 그냥 그 과목 내에 그 이 그 우리로 치면 수행 평가 같은 거 항목으로 아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 바에 가서 그 몇몇 형제들하고 가갖고 바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술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그 이제 기본 그 형성 베이스 자체가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세운 국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때만 해도 이제 있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술집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들어줍니다. 막 침 뱉거나 뭐 막 나가라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신정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양자의 그 목양의 그 테두리라는 것,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회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굉장한 어떤 자선사업가가 다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면 뭐 그런 어떤 사회적 기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는 있겠죠.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회 사업가 자선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다. 형제 사랑 이 같은 지체들 간에 이 사랑의 어떤 그 실제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썼다. 그것도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아, 예, 조금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서신 롬고 갈레 빌골 살딤 딧 몬 히 하는 그 이 바울 서신들의 거의 대부분은 대필을 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대필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게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공식 서신, 중요한 공식 서한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 서기관에게 맡겨서 정서를 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그럼 누구에게 대필을 시켰냐?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이렇게 거기 나와요. 로마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쓴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이렇게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필자가 더디오였어요. 예,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천천히 쓰는지 이제 이름이 더디오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장영재님. 예.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제 대피를 시키고 맨 마지막에 서명 부분만 이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같은 경우 21절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아, 그러니까 문안 인사만 자기 친필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필 시키고 이런 거 많아요. 예. 그 여러분들이 그 바울 서신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대필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대언자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글을 쓰는데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두루마리 책에 이제 기록하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대필하게 하는 것이 당시에 그냥 관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특별할까 싶은데 이 문화를 생각하면 이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썼다. 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직접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직접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큰 글자로 썼다 그랬는데 이제 요걸 해석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실제로 글자 자체를 크게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라고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한 것이 안질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 이런 얘기가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안질을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글자를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large a letter 이렇게 돼 있는데요. letter라는 것이 이게 이제 편지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제 편지. 예, 그래서 그 글, 편지의 어떤 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역하게 될 때 글을 길게 썼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우리 그 이제 흠정역 말고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롭게 조금 나온 그 표준역이 있잖아요. 그 표준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얼마나 긴지 너희가 아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예.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나 긴지 너희가 아는도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갈라디아서가 꽤 긴 서신이었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은 다른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하면 그게 아주 긴 건 아니에요. 그냥 중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달리하기보다는 그냥 이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다 너희에게 쓴 거 보이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그 의미는 그런 거겠죠. 뭐냐면 너희가 헷갈릴 염려 없이 내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한 어조로 내가 얘기한 거 내가 그렇게 쓴 거 너희 다 봤지? 뭐 이런 정도의 의미. 그렇죠? 예. 큰 글자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썼지 않냐 할 때 그 의미는 뭐 글자를 정말로 크게 썼냐 작게 썼냐 뭐 길게 썼냐 짧게 썼냐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아주 이거 하나만은 내가 확실하게 하고자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쓴 거 너희가 봤지? 뭐 이 정도의 의미.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이 이제 할례와 이제 십자가 이제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